한 방송에서 야생 수리 부엉이를 상처 입은 채로 이제 버려져 있는 것을 키워 주워와서 이렇게 키우게 되었습니다. 회복되는 동안에 이제 먹을 것을 주고 우리 안에 이제 가두어서 키웠는데, 이제 치료를 다 받고 나서 이제 이제 야생으로 날려 보내는데 이제 날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왜 뼈와 이 날개는 다 나았는데 날지 못하였을까? 어떤 한 과학자가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실패 속에 날개를 계속 파다겼는데 못하다 보니까, 아, 나는 이제 날지 못하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다치고 회복되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안 돼, 안 돼,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다 보니 결국에는 결국 날지 못했던 그 야생 수리부엉이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어떤 교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실패와 상처와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을 듣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안 돼, 너는 안 돼, 아, 실패할 거야. 이거는 잘안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되면 우리의 삶,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까 야생 수리 부엉이처럼 날아야 될때 날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치 내 삶의 감옥에 가둬놓은 것처럼 이렇게 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은 유다 백성과 에스더는 그러한 학습된 무기력처럼 마치 날아올라야 될 때, 그들의 신앙의 몸부림을 쳐야 할 때,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에스더서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등장하지 않다는 것은 그 시대의 분위기를 아마 표현하는 걸 거예요. 또한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정체성을 숨겼다라는 표현들이 에스더서 2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했대요. 얼마나 자신의 삶이 위험도 감지되어졌고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겠어요. 또한 에스더서 3장 13절에 보면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여자들을 막론하고 하루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숨죽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오직 모르드개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4장 1절을 보면 슬픔을 표현하며 그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며 나아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 그럼 숨죽이면서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이제 점점 그 포로라는 상황과 내가 안될 거라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점점 가만히 머물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단적으로 무너진 그한 사람과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시작점으로 만드시어 그 민족과 공동체를 다시 한번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의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삶을 절대 떠나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얼마나 많은 무기력증에 있든지 상처 속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아픔을 시작점으로 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날아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세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기적인 신앙을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 11절을 보면요, 이 에스더에게 이 모르드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콜링을 하는데, 에스더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백성들을 너가 좀 구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 왕으로 너가 간택이 됐으면,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너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백성을 위해서 너가 희생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더는 뭐라고 하냐면, 나 나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인데, 왕이 부르지 않고 내가 나아가면 큰일 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개가 그걸 몰랐겠어요. 근데 모르드개가 딱 대답하는 말이 우리의 뼈를 찌르는 말이에요. 메스드에게 화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넌 혼자 살 생각하지 말라고. 이 유다인 백성 다 죽으면 너도 죽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너는 혼자서 목숨 건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생활과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보일 때가 종종 있지 않아요? 나의 아니, 내 것만 또 생각할 때가 종종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내가 그렇게 희생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재정을 투여해야 합니까? 또 왜 우리가 그것을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까? 또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 속에서 여러분 딱 하나님께서 뼈 때리신 말이 아까 있었잖아요. 너는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KCPC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지역교회 도우고 지역사회 돕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도전하시는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어요.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주셨을까? 나만을 위해서 사역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민을 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 땅에 오는 이유가 미국 아메리칸 드림이 주는 어떤 그 success 그리고 safety and security 안정과 성공과 때로는 우리에게 주는 편안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평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이죠. 근데 우리는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갈 때 평안함은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평안함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천막 셋을 여기에 짓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반 거절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러 가셔야 되는 거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고 제자들 너희들도 죽으러 나가야 되는 거고 우리들의 사명은요 그냥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모든 신앙은 나 중심으로 돌아갈 때 위기를 경험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때 나만 남는 기도가 있다면 아마 우리의 삶이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 중심성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성육신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어떠한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공동체를 살렸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홀로 목숨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주님과 영광을 위하여 던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 준비된 기회를 잡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준비된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여러분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때라고 얘기하는 이때는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지금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카이로스의 때가 있어요. 카이로스의 사역의 시간이 있어요. 내가 잠시 섬기는 그 섬김의 시간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섬김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누가 알겠느냐. 우리를 준비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이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많은 훈련을 받고 우리가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것을 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위하여 훈련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훈련하세요. 그 모세와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도 또 우리의 삶에 정말 역경이라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기 위해 그 고난을 통하여 연단하여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동생에게 형들이 그 곡식을 구걸해야 가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 형들이 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다 죽었다. 형을, 이 동생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는 컨셉이 뭐예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이게 당한 배신과 이 아픔과 상처는 그 열등감으로 남고 그것을 다시 한번 내가 복수하려고 남아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 때를 위함이 아니라고 이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카이로스의 그 하나님의 때를 지금 기회를 붙잡고 그것을 지금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의 이 때를 위하여 세움 받아야 할 지금 시기입니다. 하나님, 교회나 각 교육부서나 모든 부서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이 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때예요. 민족과 열방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장 아픔과 슬퍼하는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들고 일어나야 할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24기 중에 가장 영향력 인물 중에 100인 안에 드는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인물이었는데 어떻게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들 수 있었을까? 헬렌 켈러가 말했던 말 한마디에 있어요.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여러분, 헬렌 켈러의 말 여러분 딱 보셨어요?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대요. 왜냐하면 열등감을 가지고 비교하고 내 삶을 질투하고 다른 사람의 험담하는 그런 데 신경을 쓸 시간이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금 이때,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신 그 때를 위하여 내가 지금 선택된 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붙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에스더가 드디어 이 모르드개 앞에 나옵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사흘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고 내가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결단은 그렇게 쉽게 나온 결단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에스더가 정말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그냥 버리는, 그냥 자살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에서 오는 용기 있는 결단이었어요.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결단이요. 이 히브리식 반복적인 표현은요, 정말 결사 각오를 가지고 하나 그 왕 앞에 나아가겠다는 그 각오가 되어 있어요. 죽으면 죽겠다는 거죠. 그런 신앙적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냥 그저 일로 움직이면 이로 가고 절로 움직이면 저로 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다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페르시아 군대와 같이 아까 눈앞에 있는 수많은 이런 상황과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시편 56편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를 어찌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배경이었어요. 혈육이 있는 사람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카멜레온이 아니라 소와 같은 사람이 되라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글에는 카멜레온은 환경에 따라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피부색을 바꾸기도 하고 세상이 원하는 사람은 이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직한 소와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소는 자신을 바꾸지도 않고 오직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떠날 때조차도 모든 것을 주고 떠나는 것이 바로 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은 어떤 삶일까요? 카멜레온처럼 세상의 시대와 맞게 바뀌어지는 우리의 삶일까요? 아니면 시대가 변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와 같이 우직하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모두를 드릴 수 있는 희생과 섬김이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자세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와 같은 삶이 오늘 무기력해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다시 한번 활력이 되어지고 비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저앉아 계십니까? 넘어지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